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하반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다 찾으셨나요? 네, 말씀들이 없으셔서. 38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귓가에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남자가 TV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아주 귀하고 오래된 어떤 그 골동품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진품으로 얼마만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감정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남자가 자기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갑옷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아주 으쓱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심사위원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그 감정 결과가 나오자 그 남자는 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감정 결과는 그 문서는 노비 문서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나온 것을 감정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알 것은 알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까지는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5일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 무리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13장부터 가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만 대면하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권면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역의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고 결론 짓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불신앙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초반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주시죠. 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데 그들은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침이 되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불신앙의 그 결과를 가져온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요한의 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유대인의 불신앙이 승리한 것은 아닌가,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고 승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하여서 요한은 대답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그 결과적으로 유대인이 불신앙을 가져온 이것에 대하여 구약에 나온 이사야의 그 예언과 그 경험 속에서 그 근거를 찾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선 지금 요한 사도가 인용하는 구절이 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38절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이고, 또 40절엔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53장 1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지금 이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이 예언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근데 그 처음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분명하게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의 내용과도 일치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구약에는 여호와의 팔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서도 이 유대인들은 꼼짝하지 않았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상당한 연관성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가 전할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를 보내시는 그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사야가 가서 전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알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적으로 깨달을 만한 눈이 있었고 들을 만한 귀가 있었고 그들은 얼마든지 깨달을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깨달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보여도, 그들에게 아무리 들려줘도,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 보여줘도 그들은 깨달을 만한, 반응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현주소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한번 봅니다. 2절부터 6절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그들의 거듭거듭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아가지고 성한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준비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밖에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시고 이사야를 보내지만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악하고 불신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시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시대에 가졌던 불신앙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답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은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모습의 전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불신앙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실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 사실이 묘사되어 있죠.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지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동일한 내용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에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채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여전히 동일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들을 지금 이 비유 하나 속에서 전부 다 묘사되고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사용된 용례를 보아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11절 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도 이사야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죠.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가보시죠.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 더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이 지금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예.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악한 모습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도 분명히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여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남겨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목적은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들은 이렇게 해도 또 저렇게 해도 심지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간섭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밖에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표로서 사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 말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요한 사도가 결론으로 맺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힌트는 이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불신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와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만 그들을 고쳐내셔야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 완고하고 더 고집스럽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초점과 그 집중을 하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지 눈만 껌뻑껌뻑 거리시고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리피트 기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간섭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능의 팔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도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불신앙의 모습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야만 했었고 결국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결과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며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보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교만하지 말자, 예수님을 잘 믿자,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확인하고 만족하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확인하려면 이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역사,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일하실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들은 다 딴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이며 거기에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이 유대인의 완고함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은 우리랑 별개의 유대인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불신앙과 완고함과 고집스런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필요성과 절대성과 중요성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역시 희망이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에 충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발냄새가 지독히 나는 한 남자와 입냄새가 아주 지독한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호텔에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은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서로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자는 호텔 방에 들어서면 빨리 욕실에 들어가서 발을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자는 빨리 방에 들어가자마자 욕실에 가서 양치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방을 들어섰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빠르죠. 그래서 양말을 벗어놓고 욕실에 들어가서 발을 빠득빠득 씻었습니다. 이 정도면 냄새가 나지 않겠지. 그래서 욕실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욕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이 신부를 잡아채가지고 번쩍 들어서 침대에 가서 이제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신부의 입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묻습니다. 니 내 양말 먹었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냄새 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반듯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다 냄새 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신발을 벗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냄새나는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그 불신앙의 모습, 그 모습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된 냄새나는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 죄된 모습, 더욱 어두운 모습, 우리의 무지하고 더러운 영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 그것이 가장 복음적인 설교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야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모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이 꼭 저렇게 성질을 내듯이 설교를 해야 될까? 좀 좋은 말로 하면 어디가 덧나나? 좀 칭찬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좀 잘한다 말씀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 될 것이다 염려 마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칠 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복음적인 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굳이 십자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사탕발림이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정말 복음적인 설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죄악된 부분들을 더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들춰내 보여주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그 무관심 속에서 바라보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의 소유자라면 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고분고분하게 차분하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내가 척 알아듣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설교는 꼭 뭐와 같으냐 하면 계란을 깨는 것이 아니라 차돌멩이를 쪼아서 깨부숴야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오늘날의 성도들은 더 교활하고 간사하고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쳐져서 굳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고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내가 어줍지 않게 알아왔던 자기 신학으로 똘똘 뭉쳐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설교를 고분고분하게 조용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을 쓰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신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설교를 통하여서도 여러분께서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바뀌고 변할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 와서 바울이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면 여러분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교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고 바뀌시고 변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상당히 그 유사한 한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보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우리 모습에 더 가까울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형이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보시죠.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불신앙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그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좋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많기는 하지만 뭔가 찝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그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이런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두렵고 소름이 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시대에 많기는 많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여주신 영광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분명하고 막연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현실과 내 복잡한 문제 속에 가려져 있고 파묻혀 있어서 도대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찾을 수가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걸 찾아내려면 한참을 걸리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있는 한 그림을 찾아내는 것 마냥 우리 신앙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모습처럼 가려져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형태로 남아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겨우 고난주간 되어서 십자가를 드러낼 때에만 한두 번 생각해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의미구나 정도로 아는 정도에 있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게감 있게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를 찾아내도 그것은 그저 하나의 행운의 상징처럼 생각되어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나에게 도움 줄 어떤 부적 정도로만 우리 몸에 소유하고 지니고 다니는 정도의 십자가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의 불신앙의 모습과 나의 완고함과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죄된 모습을 우리가 한 번도 비춰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절망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참 가치와 놀라움을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이죠. 그 십자가 너머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참 영광과 기쁨과 그 신남과 흥분과 그 놀라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찔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 삶에 그 긴장과 설레임과 그 흥분과 그 감격과 놀라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찔 틈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살쪄 보이는 사람은 실제로는 살찐 게 아니라 다 부은 거죠. 그렇게 위로하죠. 예. 마라톤 선수가 살찐 걸 보셨습니까? 등산가가 살찐 걸 보셨습니까? 뛰어난 예술가, 뛰어난 음악가가 살찐 걸 보셨습니까? 뛰어난 미술가가 살찐 걸 보셨습니까? 세컨드 클래스 가면 살찐 사람이 더러는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극한 긴장과 설렘과 기대와 흥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찔 틈이 없는 겁니다. 나 사실 거꾸로의 그 논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이 평안한데 어떻게 마를 수 있느냐? 살을 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과 이 복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는 마음도 소망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오늘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기독교 분위기가 무척이나 비극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힘이 없는 때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못해서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깨우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가지 기대감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포기하고 지금까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뭔가 그 안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와 그 간절한 소망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목사는 뭐 때문에 저렇게 길길이 날뛰며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렇게 거룩하게 미쳤을까? 그 기대감, 그 알고 싶은 궁금함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보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그 복음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 자신의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복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불신앙의 모습, 우리는 그것보다 몇 배 더 고집스럽고 완악한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절망해보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놀라운 가치와 무게감과 영광을 우리로 깨닫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복되며 정말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